우리가 지금 잠언 강해하고 있습니다. 잠언에는 여러 가지 지혜의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영어로 이야기하면 아트다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 그 기술이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뭐 집을 짓는 사람도 있고 운전하는 사람도 있고 글을 쓰는 사람도 있고 정치하는 사람도 있고 그 모든 사람에게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일에 성공하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됩니다. 기술. 그 똑같은 그 기술이라고 하는 말을 이렇게 이제 잠언으로 이제 들어와서는 그걸 지혜로 이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지혜는 여기 잠언에 나오는 이 지혜라고 하는 거는 인생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예술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이 지혜와 이제 명철이 나오는데 이 명철은 분별하는 거다. 옳고 그른 거.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하는 거다. 그래서 이 인생의 예술과 그다음에 옳고 그른 거를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이왕 태어나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잖아요. 그렇죠? 아이들과 함께 특히 우리 아이들과 함께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들, 우리 손자, 손녀들과 함께 그 아이들에게도 하나님을 제대로 가르쳐주고 행복하게 사는 거 이것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어느 면에서 소박한 것과 같은 그 소망이라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는 잠언 3장 말씀을 이제 살펴봤어요. 잠언을 통해 얻는 하나님의 복과 성공이라고 하는 그런 그 제목을 가지고 3장에 가서 보면 1절에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아들아 내 법을 잊지 말고 내 마음이 내 명령들을 지키게 하라. 그것들이 내게 많은 날과 오래 사는 것과 화평을 더할 것이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장수하고 화평을 누리려고 하면 그러면 지금 다윗이 솔로몬에게 줬던 이와 같은 그 지혜의 말씀들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고 이런 것들을 마음속에 잘 간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3절에서 이제 4절 가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또 동시에 사람들 앞에서 어떻게 인정을 받고 기쁜 그런 삶을 살 수 있는가 하는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긍휼과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러니까 긍휼, 남을 불쌍히 여기는 거 그 다음에 성경 말씀이 이런 진리, 인생의 진리 이런 것들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들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기록을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이 눈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호의를 입고 또 선한 명철, 분별력을 얻는 그런 사람이 될 거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5절, 6절에 가서 보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를 신뢰하고 너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내 모든 길에서 그분을 인정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내 행로들을 지도하실 것이다.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오고 9절 가서 보면은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그냥 말로만 섬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가장 아끼는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비결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세요. 가서 보니까 9절에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주를 공경하라. 공경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사실 뭐 이렇게 헌금을 강조하거나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스타일의 그 목사는 아닙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내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을 줘서 어찌됐든 돈을 벌고 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살면서 최대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께 재물을 드리고 이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 이걸 제 자식들에게도 가르치고 그다음에 우리 아이들 또 이제 손자 손녀들에게도 가르치고 제가 성도들에게 뭐 강조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지만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 모세오경이라든지 지금 여기 나와 있는 잠언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을 보게 되면 우리의 그 마음이 있는 거, 우리의 재물이 있는 거, 그게 마음과 재물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언 이야기를 하면서도 여러분에게 제가 부탁을 드리고자 하는 거는 내 재물과 내 모든 소출의 첫 열매로 그걸 가져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이렇게 바치는 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셋째 하늘에 계시고 사실 이 땅에 계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의 일이 흥황하게 될 때, 특별히 우리 교회 같은 이런 성경적인 이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 그 미디어 자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다가가게 될 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그게 하나님을 공경하는 그런 일이다. 성경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제 13절에는 지혜와 명철이 이렇게 중요하니까 세상에 살면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지혜와 명철을 찾아서 그거를 꼭 획득하는, 획득해서 그걸 우리 삶에 적용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오늘은 이제 4장 말씀을 이제 살펴보려고 합니다. 4장에는 이제 처음에 가서 보면 아이들아 너희는 아버지의 훈계를 듣고 주의를 기울여 명철을 알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시 말해 아버지로서 지금 솔로몬이 자기 아이들에게 주는 그와 같은 그 교훈의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2절 내가 너희에게 선한 교리를 주나니 너희는 내 법을 버리지 말라. 솔로몬에게 아이들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 솔로몬이 자기가 주고 있는 이 말씀이 선한 교리, 말 그대로 선한 가르침, 영생으로 사람을 인도하고 이 땅에서 행복한 삶을 살게 해주는 이와 같은 교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3절에 가서 보니까 나는 내 아버지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어머니가 누구예요? 바세바잖아요. 바세바에게서 몇 명이 이제 아이들이 이제 출생했는데 그래도 이제 첫 아들로 이제 낳은 게 이제 솔로몬이고 또 하나님께서 이미 나단 대언자를 통해서 솔로몬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될 거 이런 거 이제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바세바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고 그리고선 하나님께 이렇게 헌신하는 그와 같은 아들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어머니로서 많은 교훈을 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도 나를 가르쳐 내게 이르시기를 내 말들을 내 마음에 간직하라. 아버지는 다윗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명령들을 지키고 이로써 살지어다. 지혜를 얻고 명철을 얻으라. 그것을 잊지 말고 내 입의 말들에서 빗나가지 말라. 지혜를 버리지 말라. 계속해서 그 아버지 다윗이 또 어머니 바세바가 이 솔로몬이 올바른 그런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어려서부터 계속해서 지혜와 명철을 찾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14절에서 이제 19절 가서 보면은 사악한 자들을 피해야 된다. 이 다윗도 이제 여러 아들들이 이제 있었고 그 다윗의 아들들 가운데도 사악한 자가 있었잖아요. 이게 암논과 같이 자기 그 이봉 누이를 강간하는 이런 아들이 있었잖아요. 또 압살롬처럼 아버지를 대적해서 일어나서 아버지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아들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라 그럴까 왕궁 안에서 다윗이 사는 그런 그 시대에 솔로몬의 눈앞에서 이런 악한 일들이 이제 벌어진 거예요. 이렇게 이제 되면서 사악한 자들을 피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14절에서 이제 19절 주는 거예요. 사악한 자들의 행로로 들어가지 말고 악한 자들의 길로 다니지 말라. 그것을 피하고 그 옆으로 지나가지 말며 거기서 몸을 돌려 비켜가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3절 가서 보면 속지 말라. 악한 사귐은 선한 습성을 부패시킨다고 하는 그런 말씀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여기 우리가 다 교회에 나옵니다.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다 넥타이하고 깨끗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서 다 천사들 같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데 실제로 이 안에 또 사악한 자들이 많이 있어요. 간음하는 자들도 있고 악한 생각을 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남을 속여서 먹어야 되겠다는 이런 사람들도 교회에 있고 정말 여러 가지 악한 그런 사람들이 이 지역교회 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이제 병원에 입원했다가 그리고 나오자마자 제가 좀 몇몇 사람들에게 문자를 보내고 또 좀 이렇게 좀 했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아 제발 정신을 차려야지. 예수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좌익이 될 수 있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좌익이 될 수 있느냐. 한번 정신을 좀 차리고 제대로 좀 살아야 된다 하는 그런 거를 뭐 우리 교인들에게 이렇게 보내고 그런 건 아닌데 제가 알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보냈어요. 아니 킹잼 성경을 쓴다고 하는 목사가 김어준이 뭐 이런 거 쫓아다니고 이거 갖고 이게 목사가 해야 될 그런 일이냐. 이건 정말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거 사악한 자들의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 제가 병원에서 나오자마자 국가위와 같은 그 암담한 그런 그 현실을 보고 그리고 몇십 명에게 제가 좀 저의 그 간곡한 그런 그 마음을 담아서 글을 보내고 이제 그 했어요. 그러면서 제 또 제자 중에 한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인은 사상과 그 다음에 이념도 올바라야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공산주의자하고 같이 낙태, 동성애 참여하고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그런 사람들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같이 할 수가 있느냐. 정신을 좀 차려야 된다. 특별히 40대 후반에서 지금 50대 여기 가 있는 이런 분들 정말 정신을 차려야 돼요. 여기 나와 있는 그대로 악한 사기문 교회 안에 여기 들어왔는데도 이 안에 좌익들, 공산주의자들, 낙태 찬성하는 자들, 동성애자들하고 이 사람들하고 같이 하나가 돼서 짝짝꿍하고 이거 하면 이거 예수님의 교회 아닙니다. 이거 예수님의 교회 아니에요. 이거 그냥 사람의 그냥 모임이지 그런 거 아니다. 악한 사귐은 그런 자들하고 자꾸 사귀면 어떻게 돼요? 선한 습성이 부패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올바른 그런 그 가치관을 가지고 사악한 자들을 물리치고 사악한 이와 같은 그 개념들, 사상들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그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심지어 예수님까지 이 세상 보내셔서 그래서 우리를 지옥 불 속에서 죄 가운데서 영원 무궁토록 저와 여러분 구원해 주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까지 보내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억을 하고 교회 안에 사악한 사상이나 사악한 자가 들어와서 무언가를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그럼 선한 습성이 부패가 되니까 내쫓아대는 거예요. 그건 우리 교회에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예수님의 교회를 정결하게 정말 거룩하게 우리가 유지해야 된다. 정말 좀 강조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20절에서 27절을 이제 우리가 이제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특히 예수님을 이제 구원자로 영접한 이후에 늘 마음속으로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좀 한번 살아봐야 되겠다. 오늘 여기 20에서 27절에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을 사는 것이 무엇인가가 이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정말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원하냐? 예,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저와 여러분 살기 원하면은 그럼 여기 나와 있는 20에서 27절 이 말씀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집중을 하고 자세히 말씀들을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기 원하는 분들은 잠언 4장 20에서 27절 말씀을 자세히 살펴봐야 돼요. 특별히 여기 23절 가서 보니까 열심을 다해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참 멋있는 말이에요. 생명의 모든 산물들이 마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목을 인생에 성공하려면 열심을 다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런 이 제목을 가지고 20에서 27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우리가 살 수 있는가 여기를 성경에 나와 있는 그걸 가지고 여러분에게 좀 설명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런 그 삶을 살려고 하면은 20절에 있는 것처럼 내 귀에 무엇이 들어오는가 여기에 좀 신경을 쓰고 살아야 됩니다. 내 귀에 무엇이 들어오고 있는가 내 귀에 들어온 무언가가 내 생각을 바꾸고 내 마음을 바꾸고 그 다음에 내가 내리는 결정에 영향을 미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듣는지 어떻게 듣는지 여기에 신경을 쓰면서 이 세상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4절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주고 있어요. 추잡한 것이나 어리석은 이야기나 희롱하는 말도 적합하지 아니하니 하지 말고 오히려 감사드리는 그런 말을 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 와서 생활하고 세상에서 생활하고 아이들과 생활하고 이렇게 생활하면은 그럼 귀를 통해서 무언가를 이제 듣는단 말이에요. 또 말을 이제 한단 말이죠. 근데 추잡한 거 안 된다는 거예요. 추잡한 거.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그 말을 한번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시란 말이에요. 내가 듣는 거, 교회 와서 성도들끼리 나누는 대화 한번 좀 이렇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안에 추잡한 그런 말이 있는가, 그렇죠? 어리석은 그런 그 이야기가 있는가, 쓸데없는 말들, 이런 것들 이거 하지 말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희롱하는 말, 그렇죠? 농담조로 쓸데없이 이렇게 내뱉는 그런 말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고 오직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그런 말을 하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에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은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않는 사람은 그런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이라고 하는 게 뭐 계획하면 말로 이야기를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들을 따라 살지 않는 그런 사람은 복이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세상 어디 나가면 항상 대화하면서 삽니다. 밥을 먹을 때도 대화하고, 직장에서도 대화하고, 교회에서도 대화하고, 가정에서도 대화하고, 이런 대화 속에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그 말,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그런 그 음성, 이런 것들이 있는지 그걸 분간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래서 21절, 22절에 이렇게 이제 솔로몬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들을 내가 주는 그 말들을 내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내 마음 한가운데다 그거를 간직을 해야 된다. 그 말들은 그것들을 찾는 자들에게 생명이 되며 그들 모두의 육체에 건강이 된다. 그러니까 좋은 말들, 건전한 그런 말들을 자꾸 들으면은 영과 육이 윤택해진다는 거예요. 심지어 우리의 건강도 좋아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3절에는 두 번째 토픽이 나오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 정말 무엇이 들어있는가, 여기에 좀 주의를 기울이며 이제 살아야 된다고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건 상호작용을 하는 거예요. 마음이 사랑하는 것들, 마음이 무언가를 사랑하면은 눈은 그것을 보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귀는 그것들을 들으려고 또 노력을 할 거예요. 우리 마음이 사랑하는 거,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사랑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죠? 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눈이 그걸 보려고 노력을 할 거고 우리 귀가 그걸 들으려고 노력을 할 거예요. 그렇죠? 또 귀에 들어오는 게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눈에 이렇게 보이는 게 우리 마음의 영향, 서로 상호작용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자, 예를 들어 이제 아이들이면은 아이들 데리고 어딜 가든지 아이들의 관심사는 아이스크림 아니면 장난감이에요. 아이스크림 가게 우리 어른들에겐 별로 안 보여요. 어디 가도 아이스크림 가게가 어디 있는지 안 보여요. 근데 아이들은 금방 안 돼. 아이스크림 가게 저기 있다, 장난감 가게가 저기 있구나, 애들에게는 일단 그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어 이제 저 같으면은 뭐 여기 한국에서는 거의 쇼핑센터라 안 가니까, 뭐 이제 미국에 1년에 한 번이고 이제 가게 되면 그러면 주로 뭘 보러 가겠어요? 제 마음에 있는 거 컴퓨터도 좀 가서 한번 보고, 그렇죠? 가서 내가 원하는 거 가서 뭐 카메라도 좀 가서 세상이 좀 어떻게 변했는지 좀 보기도 하고, 또 특별히 가장 많이 가는 데가 서점. 서점에 가서 도대체 무슨 책들이 좀 나와 있는가 좀 보기도 하고, 그렇죠? 내 마음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결국은 내가 가서 보기도 하고 찾기도 하고 이제 이렇게 이제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솔로몬이 열심을 다해서, 영어로는 딜리전트하게 써서 딜리전틀리,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제 창세기 39장에 가서 보시면 요셉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요셉이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무지 노력을 했어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그 주인이 보디발인데 그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해갖고 같이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합니까? 그렇죠?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아니하려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누명을 뒤집어 쓰고 어떻게 돼요?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그 정도로 열심을 다한 거예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그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 젊은 청년이. 그렇죠? 한번 눈 감고 이렇게 넘어가면은 그 다음부터 모든 삶이 편해질 텐데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그 마음을 열심을 다해 지키다가 그 결과가 뭐예요? 결국 감옥에 갇히잖아요. 물론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이와 같은 그 기회가 이제 나중에 다가오게 되지만 어찌됐든 그 당시 요셉의 그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했겠어요. 그렇죠? 다니엘서 이제 가서 보시면은 1장 8절에 이 아이들이 다 잡혀갔단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먹어야 될 음식이 있고 먹지 않아야 될 그런 음식이 있는데 이 바빌론 땅에 잡혀가서 이교도들이 주는 이런 모든 것들을 성경 말씀에 따라서 먹을 수가 없다 이런 생각을 한 겁니다. 이 조그만 아이들이. 그래서 거기 가서 1장 8절에 다니엘은 왕의 배정 음식이나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속에 작정을 했다는 거예요. 마음속에 작정을 했어요. 이게 바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이렇게 노력을 할 때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그에서의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그 바빌론 땅에서 그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다니엘이 최고의 수상이 되는 이와 같은 영예를 누릴 수 있도록 물론 나중에 요셉도 그와 같은 영예를 이제 누리게 됐지만 결국은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으려고 그렇죠 마음속에 작정을 하고 하나님 따르려고 하는 이런 그 노력을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아주시는 그런 때가 이제 온다는 거죠. 가서 보니까 왜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 되냐? 생명의 산물들 영어로 이제 가서 보면은 issues of life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삶을 살다 보면 이 삶이 이렇게 되면서 뭐가 분출이 돼서 나오는 게 있단 말이에요. 삶 속에서 결국은 삶과 죽음도 이 생명에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거든요.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기 나와 있는 거. 인생의 모든 문제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이슈, 요새 문제라고 이제 많이 번역을 하잖아요. 또 삶의 모든 활동들, 삶의 모든 결정하는 것들, 이 모든 게 다 어디서 나오냐? 예, 마음에서 나온다고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열심을 다해서 부지런하게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된다. 솔로몬이 강조하고 강조해서 자기 아이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열심을 다해 우리 마음을 이제 지키고 다음과 같은 마음을 가지면 절대 안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시편 12편 2절에 있는 것처럼 두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이제 잠언 28장 14절에 있는 것처럼 딱딱한 마음, 강박한 마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게 될 때 부드럽게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열어야 되는데 마음이 딱딱해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잠언 21장 4절에 교만한 마음 가지면 안 된다. 또 불신의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 마태복음 24장 12절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시는 이런 때가 되면은 불법이 성행을 해요. 모든 일이 다 불법이에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진다 그랬어요. 사람들의 사랑이. 결국 뭐예요?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정말 이 마지막 때에 제가 이번에 이제 코로나19 이거 겪으면서 세상 돌아가는 것들에 대해서 많은 그런 관심을 좀 가지고 야 정말 앞으로 한 10년 지났을 때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책도 이만큼 사고 자료들도 지금 보고 그러고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 성도들과 함께 이 어려운 시점을 어떻게 극복을 하고 그리고 제가 지난주부터 이야기해서 장렬하게 휴고를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싸움을 싸우다가 그렇죠? 이렇게 가서 보니까 불법이 너무 성행하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차가워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런 때가 된 거예요. 저와 여러분 사는 이 때가 정말 내추럴 어펙션 아이를 낳고는 아이를 갖다 그냥 화장실에 버리잖아요 여러분. 본성의 애정이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와 같은 때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마음, 차가운 이런 마음 이런 거 가지면 안 된다. 시편 51편 또 1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순수한 마음을 가져야 되고 더러운 마음을 가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이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저와 여러분이 식사하면서도 기도하고 또 잠잘 때도 기도하고 뭐 어떤 분은 오래 기도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짧게 기도하기도 하는데 그냥 이 생각, 이거 시편 139편 23절 말씀을 한 번 그냥 그때마다 한 번씩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돼 있어요. 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고 나를 시험하사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여러분 더 이상 무슨 기도가 필요하겠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를 살피셔서 내 마음을 한번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그렇죠? 나를 시험하셔서 내 생각들 한번 하나님 아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모든 게 다 오픈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오픈. 예, 오픈이 되어 있으니 내 마음을 하나님이 아시고 내 생각들을 하나님이 아시옵소서. 아침에 일어나서 점심에 식사하고 저녁도 식사하고 또 밤에 자기 전에 얼마나 멋있어요. 기도가 길고 짧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내 마음을 아시고 내 생각들을 아시옵소서. 그렇죠? 이렇게 돼서 정말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그런 그 삶을 사는 거다. 자, 세 번째는 마음에 있는 것은 결국 입 밖으로 이제 나온다는 거예요. 입 밖으로. 우리 마태복음 12장 가서 보니까 12장 33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오 독사들의 세대야, 너희가 악하니 어찌 선한 것들을 말할 수 있느냐.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들을 밖으로 내뿜는다는 거예요. 선한 사람은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들을 내고 선한 말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악한 사람은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들을 낸다. 여기 뭐 것들을 했는데 이게 결국은 말들을 낸다는 거예요. 말들을 낸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들이 무슨 쓸데없는 말을 하든지 그게 다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나오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심판날에 그것에 대해 회개 보고를 하리라. 이는 내 말들로 내가 의롭다고 인정받을 것이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디도서 2장 8절 가서 보면 성도들이 건전한 말을 해야 된다. 건전한 말, 건강한 말을 해야 된다. 우리 골로새서 가서 보니까 이런 좋은 말씀이 있습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가서 보니까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 참 멋있지 않아요?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해라. 뭐 이렇게 설렁탕이든 뭐든 이렇게 했는데 그 아무것도 넣지 않으면은 맛이 그렇잖아요. 거기다 소금 조금만 이렇게 딱 넣으면은 그럼 벌써 맛이 좋아지잖아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어려운 이야기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있는 것처럼 소금으로 간을 맞춰갖고 그래서 은혜롭게 해야 된다. 은혜롭게.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잠언은 특별히 성도들, 믿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 차례 이야기합니다. 말은 어디에서 나오냐? 입에서 나와요. 입술에서 나와요. 그래서 마우스라고 하는 이 입이 잠언에 50회 이상 나오고 입술은 립스로 돼 있잖아요. 이게 적어도 40회가 나와요. 그러니까 31장 가운데 입, 그 다음에 입술 이게 거의 100번 정도 나온다는 건 한 장에 3번 정도가 입, 입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만큼 말에 신중을 기해야 된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4장 24절 가서 보면 뒤틀어진 그런 입술 안 된다. 12장 22절에 거짓말하는 입술 안 된다. 20장 19절에 아첨하는 입술 안 된다. 24장 28절에 속이는 입술 안 된다. 10장 19절에 트레이닝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막 쏟아져내는 나오는 그런 말을 내는 그런 입술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 13장 3절에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자기 생명을 보호하나 자기 입술을 넓게 벌리는 자에게는 멸망이 있다. 신중하게, 건전하게, 그렇죠? 소금으로 감맞춘 것처럼 은혜롭게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다. 그렇게 지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번째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는 우리가 눈으로 무엇을 보는가 하는 거예요. 무엇을 보느냐. 저와 여러분이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저와 여러분이 창세기 읽으면은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가 이제 나옵니다. 똑같은 그런 그 장소에서 살았어요. 그렇죠? 그런데 롯은 가서 이제 둘이 더 이상 같이 거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이제 재산이 늘어나게 됐을 때 롯은 어디를 택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했단 말이에요. 눈으로 보기에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시골에 가면 강남이에요. 강남. 정말 모든 것들이 다 잘 돼 있는 거기, 난 거기 가서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고, 그렇죠? 아브라함 그 생각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사악한 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왜 그래요? 아브라함의 눈에는 이 땅에 있는 모든 거 이건 다 없어질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0절 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건축자이시고 하나님이 설계자가 되셔서 만드시는 그 도시, 그 도시를 보고 살았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중한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도시, 그 도시의 건축자와 그 도시를 만든 그 설계자,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를 위해서 마련해 놓으신 그 도시, 그 하늘의 그 도시를 바랐기 때문에 세상에 있는 이런 모든 것에 신경을 쓰지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자기 아들 이삭과 함께, 자기 손자 야곱과 함께 같이 한 장막에서 거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눈으로 무엇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여, 결국 어떻게 돼요? 롯이 자기가 택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그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서 사는 동안에 혼이 피폐해지고 영이 피폐해지고 정말 어떻게 살 수가 없을 정도까지 이렇게 돼갖고 딸들 다 망쳐놓고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해서 롯을 이제 봐줘서 나중에 구출해 주지만 롯의 아내가 또 소금 기둥이 되잖아요. 그렇죠? 결국은 그 두 딸이 배우자를 찾지 못해서 아버지하고 같이 이렇게 어느 면에서 이제 가늠하는 그와 같은 그 일이 이제 생기면서 암몬과 모압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와 같은 그 민족들이 출생하는 그런 일들이 성경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무엇을 보느냐 이거에 따라 우리 삶의 결과가 이렇게 달라진다는 거 성경이 그걸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눈이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세계관이 달라지고 인생관이 달라지고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고 우리의 이제 모든 결정이 달라지니까 결국은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에 가서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이 구약시대의 모든 믿음의 선진들 이름까지 거명을 하고 그들에게 했던 그런 일어났던 모든 일들 다 이렇게 다 설명을 하고 11장 38절에 뭐라고 기록했냐, 세상은 이런 사람들에게 합당하지 아니하였다. 하나님 만드신 그 도시를 바라보며 사는 이런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이 합당하지 않았다, 이건 살만한 가치가 별로 없는 데라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 결론을 내렸다는 거예요. 12장 1절에 그러므로 이렇게 큰 구름 같은 증인들이 또한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가 모든 무거운 것과 너무 쉽게 우리를 얽어매는 죄를 떨쳐버리고 인내로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경주길을 달려가며 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이런 삶을 우리가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그런 사람이 이제 된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솔로몬이 어떤 길로 다니는가 이거를 신경을 써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가서 잠언 4장의 뒷부분을 가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6절 27절에 내 발의 행로를 곰곰이 생각을 하고 내 모든 길을 굳게 세우라.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옮길지어다. 이렇게 이제 돼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라 하는 이야기는 저울에 달아보라 그런 뜻이에요. 저울에 달아봐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가서 보면 사도 바울이 이제 두 번째 이 서신을 고린도 사람들에게 이제 보내면서 그래서 13장 거기 가서 이제 마지막 결론을 내리고 있어요.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해라. 여러분 여기 인천공항 이렇게 가는데 그 영종도 이런 데 가면은 그런 거 BMW 이렇게 이런 회사가 만들어 놓은 프로빙 그라운드가 있어요. 프로빙 그라운드는 자동차를 만들었단 말. 자동차가 정말 자기들이 바라는 대로 나왔는지 뿅 하고 해서 그냥 거기 커브도 돌고 그냥 속도를 올리고 해서 원하는 그런 그 엔진을 통해서 이 자동차가 제대로 굴러가는지 이거를 검증하는 이와 같은 그 테스트 센터가 그 프로빙 그라운드예요. 뭐 전차를 만들든 모든 만 다 프로빙 그라운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프로빙 해야 돼. 이게 내가 원하는 그런 스펙대로 이거 정말 모든 이런 것들이 나오는지 뭐 비행기도 그렇고 뭐 다 프로빙 이런 그라운드가 이제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 안에 있는지 너희 자신을 살펴보고 너희 자신을 검증 프로브하라는 거예요. 프로빙 그라운드에서 우리가 다니는 모든 길에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검증을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검증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들이다.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를 인도해 나가고 있다는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매 순간 이해하고 깨닫고 순종하며 살고 있냐 그 얘기예요. 이건 무서운 말입니다. 여기 있는 말씀이 이게 보통 말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알지 못한다면 어떻게 너희는 버림받은 구원 못 받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걸어가는 그 길이 있잖아요. 그 길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그와 같은 그 길인가 하는 거를 늘 프로브해야 돼. 검증을 해야 되는 거. 검증하고 해서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에 가서 보면 우리 주님은 저울이 있는데 그 저울에다 뭘 다냐. 잠언 5장 21절 가서 보면 우리의 모든 길들을 단다 그랬어요. 여러분 길을 어떻게 달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실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다는 길을 어떻게 달아요? 무게를 하나님은 다실 수 있다는 겁니다. 21장 2절에 가서 보면 우리의 마음을 달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몇 그램이다 달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저울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달 수 있다는 거예요. 마음. 마지막으로 사무엘기 상 2장 3절 가서 보면 우리의 행동을 다신다는 거예요. 저울에다가. 여러분 행동이 몇 그램인지 우리가 어떻게 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재실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몇 그램짜리인가 하는 거를 하나님은 무게를 재실 수 있는 그런 분이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의 이제 주제가 특별히 열심을 다해 이제 마음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니까 이게 도대체 우리 삶 속에서 어떻게 좀 적용이 될 수 있을까? 이 부분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편 가서 잠깐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24편 3절에서 이제 4절 말씀 가서 보니까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며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설 수 있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깨끗한 손, 그 다음에 순수한 마음. 그렇죠? 이 두 개가 이제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은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를 결정을 해주고 또 우리가 하는 그런 모든 일을 결정을 합니다. 마음이 그 정도로 이제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은 속중심을 본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속중심 마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있는가 이거를 늘 검증을 우리가 이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18절에서 20절에서 이렇게 이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나 입에서 나오는 그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며 그것들이 사람들을 더럽게 한다. 근데 마음에서 뭐가 나오냐? 악한 생각이 나오고, 마음에서 살인이 나오고,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이러한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 뭐 씻지 않은 손으로 빵을 먹는 거 이런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게 아니다. 참 얼마나 아름다운 말씀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뭐 해갖고 이건 뭐 씻었냐 안 씻었냐 이거 가지고 더럽다 안 더럽다 이야기는 예수님 그런 걸로 사람이 더럽게 되는 게 아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나오는 게 그게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다. 그 이야기를 예수님 이제 해주시는 거거든요. 세상에는 이 성경 말고도 여러 종류의 좋은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공자의 책도 있고 맹자의 책도 있고 뭐 명심보감도 있고 이렇게 해서 마음을 지켜야 된다 하는 거 뭐 우리 중국 사람들도 있고 뭐 그리스 사람들도 있고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도 있고 뭐 많은 그런 철학자들 현인들 이런 사람들이 다 글을 쓰고 뭐 마음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노력해야 된다 이런 글들 많이 썼어요. 자 그러면 성경도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사는 그런 많은 사람들 철학자들 지혜로운 사람들도 우리 마음을 지켜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성경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마음을 지키라는 거하고 무슨 차이가 있느냐, 마음을 대하는 그런 그 관점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철학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은 노력을 통해서 쉽게 얘기해서 돌을 닦아갖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틀린 얘기는 아니에요. 어느 정도 사람이 지적인 그런 능력이 있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그 수양을 통해서 도를 닦아갖고 어느 정도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거 자체가 틀린 이야기 아닙니다. 그런데 마음을 바라보는 그 태도가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그런데 나 주는 나 여호와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고 속중심을 시험하여 각 사람의 길들과 그의 행위들의 열매대로 그에게 주느니라. 하나님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음은 우리 성경 이야기하는 정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 이야기하는 사람의 마음은 모든 것보다 거짓되고 극도로 사악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 마음 어느 정도 해서 이렇게 향상시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하는 마음에 대한 관점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관점하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런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 그냥 가만히 두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우리를 그냥 죄 속으로 밀어넣는다는 거예요. 가만히 두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자기 마음을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도 몰라요, 내 마음을.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 세상에서는 아무리 똑똑한 사람이라 해도 본인 자신도 본인의 마음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뭘 이야기하느냐, 마음을 뜯어 고치고 수양을 하고 연말하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새 사람이 되는 게 아니라 새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고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에스겔서 가서 보니까 36장 26절에 내가 새 마음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며 너희에게 살로 된 그런 마음을 주겠다. 맨 마지막 때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그런 그 귀한 약속의 말씀인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구원 받잖아요. 구원 받는 순간에 새 마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새 영이 들어오는 거예요. 기존에 있던 걸 뜯어 고치는 게 아니다. 이게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성경이 가르치는 거하고의 아주 근본적인 그런 차이가 되는 거예요. 새 마음, 뉴 하트를 주는 거예요. 마음이라고 하는 건 심장이에요. 이럴 때 나오는 건 여러분이 그냥 심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심장. 새 심장도 너에게 주고 새 영을 너희 안에 두어 너희 살에서 돌 같은 심장을 제거하고. 여러분 이 심장이 돌처럼 되면 어떻게 돼요? 심장 마비 걸려 죽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돌처럼 이 심장이 돌처럼 지금 딱딱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뭐라 그래요? 살로 된 심장을 주겠다. 살로 된 심장. 이런데 그 영어는 heart가 우린 지금 이거 마음으로 번역이 돼 있는데 영어로는 이게 심장이에요. 이게 돌처럼 지금 심장이 딱딱하고 그럼 죽잖아요. 그렇죠? 그 어떻게 돼요? 살처럼 부드러운 심장을 받아야 살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그런 심장을 주겠다, 그런 마음을 주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종교와 복음의 차이인 거예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여기 살로 된 이와 같은 부드러운 심장을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그 심장을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명의 산물들이 나와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의 그 마음, 그 심장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봐도 개선은 될 수 있지만, 그렇죠?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사람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에 의해 새 마음, 새 심장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 새 심장, 그 새 마음 안에 성령님이 내주하신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결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을 사람으로 만드는 거, 사람답게 만드는 거는 마음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70살이든 80살이든 100살이든 이 지금 이 삶이 있단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앞으로 영원한 그런 삶이 있어요. 이게 뭐에 의해서 결정이 되나? 술 다가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마음에 의해서 결정이 된다. 그래서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이 일이 바른가, 그렇죠? 그런가 우리 마음속을 살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내려다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을 가리켜서 하나님 뭐라고 말씀했어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래서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켜야 된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내려다 보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고칠 수도 있어요. 인간의 힘으로 불가능한 걸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나를 고쳐주십시오 하는 게 회개하는 거예요.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이거 뭐예요? 그게 믿는 겁니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멋있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어떻게 돼요? 구원에 이른다. 의, 구원 다 같은 그런 그 이야기인데 입과 마음이 같이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로마서 10장 10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가서 보면 빌립보라고 하는 그런 도시에 자주장사 루디아라고 하는 그런 그 여인이 나오는데 16장 그 14절에 가서 보니까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두아디라시 출신의 자주색 옷감 장수로서 하나님께 경배하는 루디아라고 하는 어떤 여자가 우리의 말을 들음에 복음의 말씀이 이렇게 전달이 될 때 주께서 그녀의 마음을 여심으로 그녀가 바울이 말하는 것들에 주의를 기울였다. 이렇게 지금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 여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과 이 양심의 문제, 이걸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말씀에 내 자신을 내어놓는 거예요. 이렇게 듣는 거예요. 이렇게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열어주신다. 열어주신다. 엠마오 마을로 가던 그런 그 사람들 지금까지 그렇게 많이 성경을 읽고 했어도 무슨 이야기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었잖아요. 주님께서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주셨어요. 마음을 열어주셨어요. 이렇게 되면서 깨닫지 못했던 그런 모든 말씀들을 깨닫고 예수님이 바로 메시아 구원자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깨닫고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 강림하게 될 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세상을 바꾸는 그와 같은 일이 이와 같은 그 사람들의 이 손을 통해서 이제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잠언 4장 23절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산물들이 거기에서 난다고 하는 이 말씀을 기억을 하고 앞으로 우리 남아있는 이 삶 정말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내 마음을 지키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 작심하고 그대로 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